예배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후세대 교회는 7일 중 휴일 오전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뜨겁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감동의 눈물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며 일주일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보화를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리 예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러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멘. 흔히들 인생을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여름 때약 배달에 열심히 가꾸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는 일년 농사가 많지만 인삼과 같은 경우는 4~5년이 되어야 수확을 할 수 있고 사간 앞에는 5년이나 8년 정도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잘 가꾸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무가 큰 집을 짓는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30년, 50년, 아니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도 성년이 되어 때가 되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각자의 삶의 씨를 뿌리고 결혼을 하여 자녀의 씨를 뿌리고 인생의 여러 가정을 거치며 열심히 일하여서 노년이 되면 각자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행위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요구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타인이 거두기도 하고 부모가 뿌린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뿌린 씨앗을 내세에서 거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심고 선을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중요한 것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렸으며 무엇을 얼마나 수확하였습니까? 금년에는 무슨 씨를 뿌리려 하며 어떤 열매를 거두려는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면 금년에는 좀 더 생활이 편안해져야 하고 좀 더 물질이 풍족해야 되고 자녀들의 성적이 반드시 올라야 하고 자녀들이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직장에서 승급을 하고 편안하고 좋은 보직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세월에 떠밀려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척, 인품이 없는 상사를 존경하는 척, 사촌이 또 땅을 사 배가 아프면서도 축구하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남이 안 볼 땐 제 멋대로 이면서도 보상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우리 마음속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흔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 수가 얼마인지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의 성도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몰래 먹고 마시지는 않는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몰래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몰래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몰래 품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내 욕심대로 세상을 즐기고 살면서도 남 보기에는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왔고 언제 잃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머릿속으로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라도 믿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일에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두려운 마음 없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 직장생활 번듯하게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홀이의 뜻은 번역된 헬라어에 의하면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소홀하게, 적당하게, 형식적인 대접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실까요? 미국 제28대 대통령으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13년부터 1921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1919년 어느 날 미국 남부의 조그만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하고 플래카드를 달고 대통령 환영 준비에 분주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직접 연설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대통령이 오는 날 온 마을 주민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열렬히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은 만매의 웃음을 띠며 손을 흔들어 담대를 한 후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여기저기 환호가 쏟아집니다.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어떤 소년이 대통령에게 쫓아가 흔들던 성조기를 대통령에게 선물로 줍니다. 대통령은 그 선물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년은 성조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자기의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10센트짜리 동전이 나옵니다. 그 소년은 10센트짜리 동전을 손에 꼭 쥐고 대통령에게 쫓아가 선물로 줍니다. 대통령은 그 선물도 기쁘게 받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날 시골 마을에서의 연설이 있은 지 5년 후인 1924년 사망을 합니다. 사망 후 유가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갑 깊숙한 곳에서 예쁜 종이로 싼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꺼내어 풀어보니 10센트짜리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 원수들을 만났으며 국내의 재벌들과 세계의 저명 인사들을 만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값비싼 선물, 희귀한 선물들을 많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윌슨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선물은 소년이 준 10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년의 10센트짜리 동전을 원하십니다. 그 소년과 같은 순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교회에 수건이 헌금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은근히 복을 주실 것을 바라며 헌금을 했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헌금을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겠다. 수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어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시도 때도 없이 성전을 들락날락하며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기복적 신앙으로 바치는 이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찌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의 10센트 동전과 같은 귀하고 깨끗한 예물을 원하십니다. 순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과 권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한없이 낮아지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앞에 앉아있는 우리 조승래 형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적 방법으로 물질의 풍족함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 취미, 또 유행을 쫓는 일 등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있고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은 결국에 이르러 허망과 사망에 쓰어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는데 이것도 첫째 의미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귀한 것도,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의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가 첫 번째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를 위하여 믿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남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조그만 마음을 열고 주위를 살펴보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애로 몸이 불편한 사람,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어렵게 투병 중인 사람, 이런 이웃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직장을 잃어버려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가까운 친척간에 예기치 않는 일로 사소한 일의 갈등으로 서로의 주장이 감정으로 대립되어 미움과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정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도 위로의 말 한마디로도 무시로 하는 중보 기도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아니면 그러한 것을 외면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작은 사랑의 실천 여부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쪽에 양을 두고 왼쪽에 염소를 둡니다. 양은 알곡이며 의로운 사람이고 염소는 쭉정이며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염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 너희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양으로 구분이 되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이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 구절인 35절에서 40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아플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그때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주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주었으며 언제 아프신 것을 보고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주로 말합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핸들을 준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모든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복을 주시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2009년을 어떻게 보내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거두릅니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정문 앞에 문방구점이 있습니다. 정문 앞이라 그런지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문방구점 주인은 아주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문방구점은 파리를 날릴 정도로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정문 앞에 문방구점 주인은 학용품을 사러 온 학생들에게 그 물건은 우리 상점에는 없고 저쪽 떨어져 있는 문방구점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 물건이 자기 문방구점에 있음에도 그런 이웃 문방구점을 딱하게 여긴 나머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문방구점 주인의 이와 같은 삶이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으로 보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으로 보십니까? 경기도 안산시에 안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고훈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 중행교회입니다. 수년 전 고훈 목사님이 이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의 근사님 한 분도 이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근사님은 나이도 있고 해서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하고 목사님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근사님은 위암 말기 진단이 있은 후 매일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말기암이고 우리 목사님도 말기암입니다. 목사님의 암 덩어리를 모두 나에게 주시고 내 생명을 취하시고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근사님은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몇 개월 후 근사님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고훈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근사님의 이와 같은 삶이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으로 보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으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구세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일날 예배에 출석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에 익숙하고 경건의 모양만 성숙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늘의 오묘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근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삽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깊은 바다로 성령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살찌듯이 짤찌듯이고 피 흘리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날마다 인식하게 됩니다. 졸졸 흐르는 겨울물에는 종이배 밖에 띄울 수 없습니다. 난강과 같은 강물에는 보트를 띄울 수 있고 진양호 같은 호수에서는 유람선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는 10만 톤의 항공모함이 10만 톤의 유조선이 유유히 항해를 합니다. 깊은 바다 속은 태풍이 불어도 고요합니다. 깊은 바다는 바다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진리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얕은 신앙으로는 신비한 진리를 알 수 없으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심히 마라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배의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도움을 청하고 다른 배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배가 물에 잠기도록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그물,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내린 그 그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늘 1월 18일까지 30일간 혼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 집 기도실에서 가졌습니다. 보통 때에도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교회 주부의 기도 제목을 비롯한 많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특별을 붙인 이유는 기도 시간을 아침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하기로 하고 추가된 30분을 평소와 달리 특별히 저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자녀의 결혼 등 몇 가지 제목을 놓고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병든 애비의 기도를 예면치 마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별로 변화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까지 자녀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각자 학업을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울 때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주셔서 가장 합당한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자녀들이 큰 목소리는 하지 못하나 자기 목소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 30분 중 20분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뜨거운 감동과 함께 성령님의 인자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때때로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왈칵하는 감격의 은혜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과 별 관련이 없는 새벽기도회의 이야기를 드린 것은 자녀를 위하여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세대교의 성도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하여 매일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훌륭한 인물, 큰 일꾼 뒤에는 반드시 20년, 30년을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가 있으며 어머니가 없으면 20년, 30년을 눈물로 기도한 할머니가 있으며 할머니가 없으면 20년, 30년을 간절히 기도하며 선을 베푼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듯 아무렇게나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남편의 문제를 위하여 아내의 문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는 눈물이지 웃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눈물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눈물로 키운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틀을 잃지라도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 기도를 이루어 주리니 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뜨겁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진리이며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부모가 선을 심어야 자녀들이 선을 거둡니다. 오늘 내가 악을 심어 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뿌리고 가꾼 씨앗의 열매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선한 씨앗을 많이 심으십시오. 내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 땅에 심어져 언젠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민들레 꽃이처럼 바람에 실려 날아가 또 다른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처럼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